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5면에 있는 에스라 10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BC 1000년경에 다윗에 의해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부흥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 3대에 가서 또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생겨나고 결국 역사를 이어가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가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누누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일이 드물게 일어나고 결국은 온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후에 이어서 세월이 흐른 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부터 BC 605년부터 멸망의 징조가 있었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C 605년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게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70여 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제국이 바뀌어서 바사 제국이 생겨나 하나님께서 그 바사 제국의 한 왕을 통해서 참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제국의 왕을 통해서 명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합니다. BC 538년경부터 1차로 귀환합니다. 그때 수룩바벨과 예수아와 약 49,897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약 80년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이 에스라와 그와 함께 온 1775명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손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에스라의 고백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격변하는 시대에 살지라도 역사가 사람들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에스라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럼 좋을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괴로운 일을 만나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제일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 열심을 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삶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하는 것은 이들이 80년 동안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었고 학사였고 또 정치적인 권력이 있었고 역사가였던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2차 포로기한을 통해 예루살렘에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을 이제 찾아보면 7장 11절에 그 에스라라는 인물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서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율법의 탁월한 전문가였고 아주 민첩한 센스를 가지고 있었던 율법학자였고 제사장 가문 아론의 16대손이라고 7장 5절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에 신실했고 그가 학자였고 또 하나 그가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부여한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정치적 권력, 사법적인 권력, 집행 권한 상당한 권력을 에스라에게 부여해주고 2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가 돌아온 겁니다. 7장 26절에 에스라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왔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하나 줬습니다. 그러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에스라에게 부여해 줬습니다. 말 안 들으면 죽여도 괜찮다. 정배라는 말을 썼습니다. 유배 보내도 좋다. 어디 지방으로 쫓아버려도 좋다. 가산을 정몰해도 좋다. 가산을 다 몰수해도 좋다. 옥에다 가둬버려도 좋다. 뭐 그러한 권한 다 줄 테니까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나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 가서 네가 똑바로 올바르게 가서 고치라는 거죠. 이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에스라가 자신의 본적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가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듣는 이야기는 참 에스라의 가슴을 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참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9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도착해 보니까 신앙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이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멸망시켜서 흩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원인 제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섰는가?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방백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리더 그룹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백과 더불어서 나온 사람 두목들은 오피셜들, 관료들입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라면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상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거나 며느리로 삼아서 그 여인들을 집안에 들였다라는 겁니다.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룻기를 읽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누구와 결혼했는지도 알고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의 족적 족보의 역사에 기록된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 9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행했던 행동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증한 일이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증한 일, 토에바라는 말로 소개되는 말은 대부분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토에바라는 말이 혐오스러운 일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토에바라는 말. 그러니까 아내도 삼고 며느리도 삼아서 집안에 들여놨더니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에게 뭘 자꾸 보여주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아이돌 가지고 놓고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노출시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리더 그룹과 관료들이었다라는 거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오늘 방백들이 와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이한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포로 귀환을 이루었는데 돌아와서 고작 80년 동안 그들이 해놓은 일이라곤, 이방 여인들을 집안에 들여놓고 다시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행했던 일들을 다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의 주저앉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9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러고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에스라가 학자이고 또 율법에 능한 사람인지라 상당히 점잖은 겁니다. 제가 한번 느헤미야를 강의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했던 행위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에스라와 노력을 했는데 요 사건이 있고 한 10여 년 뒤에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 어떻게 사나 하고 이렇게 돌아본 거죠. 이제 민생 시찰을 나가본 겁니다. 한 가정에 가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아스돗 방언을 하는데 히브리 말을 애들이 못합니다. 히브리 말을 못한다는 건 뭘 못한다는 거죠? 성경을 못 읽는다는 거죠. 이렇게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던 이 시간 불과 10여 년 뒤에 느헤미야가 시찰을 나갔다 그 장면 딱 봅니다. 그 장면이 느헤미야 13장 25절쯤인가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에스라는 점잖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기 속옷과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을 뽑고 자기 수염을 뽑고 주저앉아서 회개 기도하는데 느헤미야는 가서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렸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맹세를 받아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사돈 삼거나 딸 아내 딸로 또 그 딸 취해서 며느리 삼거나 아내 취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재건해서 뭐 비록 초라하긴 하지만 성전에 모여서 절기도 지키고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고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거기 내려가서 이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가정에 가서 정작 삶의 자리에 가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예배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관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앞장서서 바르게 신앙의 길을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이쁜 여자 데려다가 살고 며느리 삼아서 집에 들여놓고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들의 우상 숭배를 자기 자녀 손주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운다라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또 우상 숭배 얘기하니까 저희가 우상 숭배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상 숭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신약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에 사는 우리들은 아이돌을 만들어서 우상을 놓고 거기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그 탐심의 욕망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탐심이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서 손해볼 일이 참 많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들이기 위해서 이 아이가 세상 가운데서 손해봐야 되고 공부가 뒤처져야 될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걱정입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아이가 지금 100일 갓 넘어서 6개월 됐습니다. 아내랑 아이가 100일이 조금 지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했습니다. 애가 크면 의사를 시킬까? 변호사를 시킬까? 유명한 정치인을 만들까?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서 아이비리그를 보낼까? 이런 얘기를 목사인 저희 가정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매일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서 회개 기도를 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도 안 지난 아이를 놓고 우리가 무슨 회개망측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지금 무슨 망령된 말로 이 아이의 인생을 점치고 있는가? 결국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인생이 형통한 길로 가기만을 원했지 이 아이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손해보고 외면당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가 아주 보잘것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했던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걸 저희 부부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노라고 두 내외가 앉아서 다짐을 했습니다. 신앙의 개혁은 어디부터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자녀입니다. 신앙이 바로 회복되고 말씀이 바로 준행되어지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개혁하는 첫 번째 공간이요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지만 가장 신실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어떤 분이랑 청년이랑 대화를 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뭐냐 그랬더니 예, 개척교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중에 가장 작지만 가장 아름답고 신실한 교회로 이루어져야 될 공동체가 가정교회입니다. 그 가정의 신앙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에스라의 성품과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남이 뭐 잘못하면 잘 집어냅니다. 아, 저 사람 저게 문제야. 그러니까 안 되지. 이런 말 잘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을 보면서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분들 대부분을 보면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우리 조상의 죄이지만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 정수리까지 미쳤습니다. 얼굴이 뜨거워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기도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하나님에 대한 절규를 그렇게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에스라가 어떠한 신분으로 이 예루살렘에 왔는지 제가 7장 26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7장 26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기막힌 상황을 만약 에스라가 감정적인 분노로 풀어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리더들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잡아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이거나, 정 말 안 들으면 죽이거나, 그래도 회개하지만 또 범죄하면 어디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하여튼 어떤 권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죄로 일을 풀지 않습니다.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나도 그 죄악의 무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사람. 근데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계속 또 보고 하면서 느낀 또 발견한 신앙이 있습니다. 아,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 성숙한 신앙이 있는데 위대한 신앙도 있구나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권력과 권한과 힘이 다 있어도 그걸 다 뒤로 미루는 거죠. 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은 자기가 아무리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다 뒤로 합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기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지만 수단과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대로 행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에 합당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함께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꾼다, 변혁시킨다, 회개한다, 한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주셔야 하는 것,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회개하는 모습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날도 하필 비가 왔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우울한 분위기 안에서 자신들 가슴을 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나라도 멸망하게 하시고 그 멸망한 나라에서 흩으셨던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서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또 예선의 구습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들을 이제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적인 회개 운동과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10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엘람조선 여이엘의 스가냐가 찾아와서 에스라를 독려하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통에 잡아가는 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을 개혁하고 신앙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에스라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어떤 문제냐면 가정을 깨야 되는 문제입니다. 에스라가 잘 됐습니다. 합시다 이러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에스라의 반응이 이런 겁니다. 1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6절을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게 명령으로 됩니까? 힘으로 됩니까? 이거 억압해서 됩니까? 뭐 사법권이 있다고 행정권이 있다고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기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개혁하려고 하는 이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지만 이 가정의 신앙 회복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이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마음을 굳힙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한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여러분 이거 이혼 문제에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문제는 어떤 분이 해석을 해도 이거는 신앙의 개혁 문제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건 뭐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뭐 신앙 생활 안 한다고 애를 아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의 지금 결단과 말씀에 대한 준행에 준엄한 이 고백 12절에 나올 텐데요. 사실 가정이 해체되는 이 일, 가족이 해체된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자기 피와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감수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거 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뼈와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가 변화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에스라의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이 고백과 선포는 그냥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거죠. 선동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정말 어마무시한 선포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에스라는 학사였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정치가였고 제사장이었고 개혁가였고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학자입니다. 역사를 보면서 에스라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흩으셨던가?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두 번 다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회복, 신앙의 개혁은 그분 뜻대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신앙의 회복이 그분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과정 또한 목적과 결론이 하나님 뜻대로 선한 열매가 나타나려면 동기부터 과정까지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뜻대로만 이루어져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의 회복은 이 땅에서 공동체적인 확산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은 이겁니다. 신앙의 회복은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집에서 이제 조심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저를 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조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언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단순히 어렵고 힘들다고만 고백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회복하고 그분의 뜻을 어떻게 받들고 행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 우리가 온전히 정립할 시간이 지금 이 시대임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이 말씀의 은혜가 자녀 손손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회복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의 회복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거룩과 성결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